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한 언론인이며 동시에 미술품을 수집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유럽 왕가에 아주 귀중한 도자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집광이 귀한 물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끙끙 앓다가 나중에 결단했습니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얼마가 든다 한들 그 도자기를 내 손에 취하고 말리라. 그리고 유럽 전역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수소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1년의 시간 동안 그 도자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이전트가 마침내 그 도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 도자기가 있는 위치를 파악했다고 윌리엄 홀스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편지가 윌리엄 홀스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편지를 열어서 그 도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봤는데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윌리엄 홀스트였습니다. 동명이인인가? 라고 해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소재지가 어디예요? 자기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집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집해놓은 그 창문을 딱 열고 보니까 자기가 평생에 그렇게 찾았던 그 도자기가 자기 한구석, 보자기도 쓰여있지 않아서 먼지가 수북하게 있어서 자기 창고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물건이 이미 자기가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없는 것 마냥 밖으로 찾아 헤맸던 시간이 너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보물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네, 우리 안에 보물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하나의 보물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우리 가운데 보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때론 그 보물, 교회가 불완전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도 많아 보이고요.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60년 전에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에 따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고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 선교사, 목회자를 배출하였고 그들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이런 보물 같은 교회를 바로 옆에 두고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꼭 다른 곳의 평안과 행복에 있는 것 마냥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70주년, 100주년을 맞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돼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에서 성경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델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신라 디모데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정 17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 보면 새 안식일 3주밖에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그를 핍박했어요. 역시나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또다시 그를 핍박하기 시작하자 그곳을 떠나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항상 마음에 있었어요. 소문이 들려오는데 3주밖에 안 됐는데 그 교회가 너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건강하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썼던 서신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 나누고 우리도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이미 그런 교회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교회 되기 위해서 힘쓰는 영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는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초반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근심, 걱정, 불안이 아니라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모든 편지마다 이렇게 썼던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 쓸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너희만 생각하면 뭐예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어.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고 설교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서 그곳 가운데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받기 위해서 은혜 필요하지만 은혜로는 충분하지 않아. 뭐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을 행해야지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논조가 펼쳐지는데 그게 기존 교회에 스며들기 시작하자 그것이 잘못됨을 반박하기 위해서 썼던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신서의 곳곳에 보면 너희만 생각하면 아파, 힘들어, 돌아와라는 편지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만 보면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너희만 생각하면 어때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친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말할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영안교회만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생각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영안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칩니다. 짧은 시간 2년을 있었지만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다섯 가지 프레이즈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교회. 둘째, 훈련을 통해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교회. 셋째,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교회. 넷째,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삶이 변화되는 교회. 다섯 번째, 사역을 통해서 주신 은사를 은혜를 나누는 교회. 그런데 이 사역은 놀랍게도요 1, 2년만 지속된 게 아니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귀한 사역을 이뤘던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키며 나갔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2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중보 기도하시다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굴이 떠오르는 게 그들이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돼서 그들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들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 이런 교회 주신 거 감사하다라고 기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언급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일 수 있을까? 어떻게 누군가 바라볼 때 그 교회만 바라보면 기쁨과 영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해답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들에게 이런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그들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졌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시를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쉽게 말하면 그들은 양다리 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핍박이 왔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을 듣고 핍박 때문에 속으로만 예수 믿고 밖에서는 그냥 이방신을 믿는 것처럼 항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 참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다 멀리하고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나는 더 이상 우상을 쫓는 것이 아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예수 믿고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007 작전 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회사 직원이 내가 그리스도인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이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까 봐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교회만 오면 그리스도인 행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말로만 그치지 않고 무엇을 하셨죠?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부활할 거 아는데 죽는 게 뭐 그리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무려 세 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그 내용을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너무나 힘들지만 사랑한다는 말, 그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의 가족들, 형제들,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사랑한다고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일으켰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추수에 대한 소망 때문에 1년을 인내하며 농사를 짓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은 지금 당장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언젠가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삶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는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었을까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들의 사랑의 역사와 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던 것들은 단 하나,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매 삶 가운데 기억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펼칠 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핍박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우리 가운데 복음을 씨앗을 심겨준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여기는 모든 영안교회 성도님들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를 지옥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펼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둘째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순종하는 교회.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반응을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전해질 때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들었고 순종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에 맞는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이런 스토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베드로, 밤새 어부로서 그물을 던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어디다가 던지래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랍니다. 밤새 던졌어요. 물고기에 물자도 모르는 목수가 어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해본 것이 아니잖아요. 밤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통해서 다 해봐 안 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합니다.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두 배가 가득할 정도로 물고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했을 때요? 듣고 순종했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원망을 들을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을 항아리 어구까지 다 채우래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래요. 하인들은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기의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듣고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언제요? 듣고 순종했을 때. 물고기가 다 잡히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 같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본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사도 바울만 본받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가야와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통해서 자기를 따라하고 본받고 결국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이 무엇이죠? 어렵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붕어빵 틀 무엇을 갖다 집어넣든 결과는 뭐예요? 붕어빵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틀이라는 거예요. 이 틀이 본인데 이 본을 제가 경험한 가장 실례를 드리기에 원해요. 저희 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 한 5살 반 정도 됐을까요? 자기 이름을 영어로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 이름이 데니얼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5살 반짜리가. 그래서 아내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여러 종이에다가 점선으로 이름을 그려갈 수 있도록 숫자를 매겨서 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툴지만 자기 이름을 쓰기 시작하고요. 몇 종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법 자기 이름을 영어로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둘째도 태어나서 둘째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됐는데 저 첫째가 둘째 아들 자꾸 뭘 자꾸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둘째 이름이 영어로 네이튼이거든요. 첫째가 네이튼이라는 이름을 점선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따라 그리라는 거예요. 뭣도 모르는 동생은 자기 이름을 쓸지도 몰랐는데 형이 하라니까 그거를 그리고 어설프게 그리다 보니까 어느덧 제법 어떻게 돼요?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됐어요. 동생은 누굴 본받았어요? 형을 본받았지만 결국적으로 누구의 글씨체를 본받은 거예요? 엄마의 글씨체를 본받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결국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바울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본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믿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믿음. 너의 모습을 보고 밑에 있는 모든 지역 사람들이 너를 본받아 바울을 본받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만 생각하면 기쁘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우리를 다른 누군가가 본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끔찍하세요? 지금 모습만 생각 이거 본받으면 안 되는데? 아, 그러세요? 좀 더 성화되고 나서 좀 더 기도하고 나서 좀 더 말씀 보고 나서 라고 생각하시나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축제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소그룹 목장교회와 훈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미 본받고 있습니다. 저는 완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삶이 점차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본받은 것처럼 소그룹 목장에서 훈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있고요.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결국 누굴 본받아요? 우리를 본받아요. 그리고 우리를 본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누구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는 있는 곳에서 이미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칭찬과 경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있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이 듣고 순종하고 본을 따르는 이 교회의 모습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증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 듣고 순종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과 재림을 믿는 교회. 10절 초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즉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이 땅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뿐만 아니라 10절 후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느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은 부활뿐만 아니라 뭘 믿었어요? 재림을 믿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경은 또 얘기해요. 성경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와 때는 모릅니다. 재림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을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죠. 30년 전의 일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TV 스크린을.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그때 휴거 일어난다고 흰옷 입고 방방 뛰던 사람들의 모습. 이례적으로 그때는 KBS하고 MBC만 있었는데 자정에 정말 그들이 휴거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미선교회 카메라를 들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10월 28일 자정이 됐습니다. 카메라는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광란의 장소를 비추고 있었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단 한 명도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낮 해프닝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섭게요,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재림을 이야기하지 못하더라고요. 재림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 신앙이 좀 이단 아니야? 이렇게 보기 시작해요. 복음의 핵심, 다시 오실 것들을 기대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눈초리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재림의 신앙을 터부시하며 기대하지 않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시와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도래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시작이 뭐다라고 얘기하죠? 반이다. 중요한 얘기예요. 시작이 반인 건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끝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은 예수님 언제 내가 죽고 나서 저후가 아니라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이니까 좀 괜찮죠. 여러분 삶의 투절한 투쟁이 일어나는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점심 때 예수님 오셔도 괜찮습니까? 아멘. 네. 우리에게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니까. 다시 오시면 되갚아주시고 상 주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부활과 재림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확고히 가질 수 있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외에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훗날을 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은혜를 기억하고 듣고 순종함으로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부활과 재림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최모순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가운데 보물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림하실 그날까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소망삼아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의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초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불완전해 보일 수도 있고요, 논리적이 않은 것 같아 보이고 모순투성일 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길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통해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주의 본이 되고 재림신앙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그날까지 믿는 자의 본을 따라가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모든 사역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길 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에 새긴 그 십자가 사랑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때로는 어렵고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의 교제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서로가 본이 되어지고 증거를 통해서 서로 본받고 본을 주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는 그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70주년 100주년이 갈 때마다 점점 더 확대해서 성경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제자 삼고 증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되길 원하는 모든 영혼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